해변 광해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청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만 우리 소망이 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에서 해변 광야라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별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바닷가에 있지 않았지만 유브라데 강이 너무 큰 강이었는데 그 강 때문에 자주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바다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해변 광야라고 할 때 그것은 해변가에 있는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가리키는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변 광야였던 해변 광야로 불렸던 바벨론이 유다에 대해서는 마치 희망의 서광처럼 보였다고 해요. 오늘 보면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의 서광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이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예루살렘도 아수르 때문에 상당한 그 위기에 봉착하고 상당한 압박을 받았어요. 적은 친구라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위협했는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바벨론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사야서를 읽거나 아니면 저기 다른 열왕기하 같은 거 읽을 때도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바벨론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위로하기도 하고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왕궁의 모든 창고들을 다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초기에 바벨론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을 마치 희망의 서구왕처럼 뭔가 이제 아수르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제어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리니까 아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희망의 서광처럼 아수르를 그렇게 보았지만 실제로 바벨론은 희망의 서광인 것처럼 바벨론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은 유다 땅의 희망의 서광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에 올라가고 메대여 에보사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바벨론은 실제로는 속이는 자고 실제로는 약탈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던 예루살렘도 이 바벨론 때문에 얼마나 참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혹독한 묵시처럼 보인 거예요. 이 바벨론이 일어나고 또 바벨론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상당한 정도의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처음에 아마 이사야도 조금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그 과정 때문에 이사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그래서 어떤 희망이 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손치더라도 너무 믿고 너무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세상에 어떤 다른 세력을 의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만 힘껏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상처를 자꾸 받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냉소적이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자꾸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실망하게 되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존재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세력,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그래서 차갑고 냉정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차갑고 냉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애를 많이 타시고 예수님은 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에 대하여 냉정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참 애처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애타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믿고 의지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상처가 계속 쌓여가지고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늘 사람에 대하여 차갑고 냉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희망의 서광은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조차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오늘 보면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되 마병대가 상상이 오는 것과 나귀대와 낙타대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빌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빌론은 희망의 서광 아니고 바빌론은 영원하지 않고 바빌론은 결국 무너질 거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셔가지고 바벨론 무너지는 것을 다 미리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파수꾼이면 바벨론의 소망 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두마에 대한 경고도 있고 13절 보시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도 있고 14절 보시면 대마 땅의 주민들에 대한 말씀도 있고 저기 17절 보시면 게달 자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거대한 세력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아주 그 조그만한 부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엄청나게 큰 세력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주변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세력들, 그런 작은 부족들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이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파수꾼은 밤이 새도록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밤에 깨어서 지키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오늘 보면 12절 보시면 이 파수꾼이 아침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2절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다가올 밤에 대한 이야기예요. 파수꾼이 뭐 이게 해가 떠오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두마는 에돔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두마는 에돔의 별명이기도 해요. 에돔은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보면 해가 가장 빨리 떠오르는 지역이죠. 그래서 뭔가 아침을 빨리 맞이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침을 빨리 맞이하는 지역이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침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소망은 이 파수꾼이 말하는 것처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는 그 외치는 파수꾼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아침을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면 언제 또 다시 밤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세력이든 작은 세력이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밝은 날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거대한 세력이어도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다 무너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뺑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아마 전체 맥락을 볼 때 여기에서 도망치는 사람, 전쟁의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세력, 그래서 주변에 있던 소수 부족들을 다 정복했던 바벨론이 제 세력을 잃고 도망을 치는데, 그런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어떤 유목민들, 흩어져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 흩어져 살아가는 소수 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릴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13절에 말하는 아라비아, 혹은 14절이 말하는 대마 땅의 주민, 그리고 저 밑에 17절에 말하는 게달 자손, 이런 사람들은 다 저기 유다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동쪽에 그 광야지대에 사는, 그래서 바벨론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며 살던 그런 소수부족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그런 소수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세력 없고 세상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희망의 소광이 될 수 없고 세상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소망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